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6년 1월 7일 수요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 방송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요한복음과 구약 출애굽기입니다.
12장 유월절이 되기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셨다. 베다니는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사는 곳이다. 거기에서 예수를 위하여 저녁잔치가 베풀어졌다. 마르다는 시중을 들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저녁을 먹는 사람들 틈에 끼어 있었다. 마리아가 순수한 나드로 만든 값비싼 향유 한 그릇을 가지고 왔다. 그 여자는 향유를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았다. 그러자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 찼다. 가리옷 사람 유다가 그 자리에 있었다. 그는 예수의 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나중에 예수를 배반하게 되는 사람이다. 그가 말하였다. 그 향유는 한 사람의 1년치 품삯으로나 살 수 있는 값비싼 것이요. 어찌하여 그것을 팔아서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았소? 그러나 유다가 이렇게 말한 것은 그가 가난한 사람들을 걱정해서가 아니라 도둑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돈 주머니를 맡은 사람으로서 자주 그 안에 든 돈을 몰래 꺼내갔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마리아를 그대로 두어라. 그 여자는 내 장례날에 쓰려고 간직해오던 것을 썼다.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지 않다. 많은 유대 사람들이 예수께서 베다니에 계신다는 것을 듣고 때를 지어 그곳으로 몰려갔다. 예수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고 싶어서였다. 그래서 높은 제사장들은 나사로도 함께 죽일 계획을 세웠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 사람이 자기들을 버리고 예수께 가서 그분을 믿고 의지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튿날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와 있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예수를 맞으러 나가서 외쳤다.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시여. 이스라엘의 왕에게 복이 있기를. 예수께서는 어린 나귀를 보시고 그 위에 타셨다. 그것은 이렇게 기록된 성경의 말씀과 같다. 시온성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아라. 내 임금님이 오신다.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신다. 이 일이 일어났을 때에는 제자들도 이 일의 뜻을 충분히 깨닫지 못하였다. 그들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뒤에야 이 말씀이 그분을 두고 쓰인 것이며 또 성경에 쓰인 그대로 사람들이 예수께 하였다는 것을 생각해냈다. 예수께서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을 때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께서 하신 일을 계속하여 널리 알렸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이 예수를 맞으러 나갔다. 예수께서 이 표적을 행하셨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었다.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이 서로에게 말하였다. 보다시피 이제는 다 틀렸소. 온 세상 사람이 모두 그를 따르고 있어. 명절에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온 사람들 가운데에는 그리스 사람들도 들어 있었다. 그들이 빌립을 찾아갔다. 빌립은 갈릴리의 베세다 사람이었다. 그들은 빌립에게 선생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뵙고 싶습니다 하고 부탁하였다.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였다. 그리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말씀드렸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사람의 아들이 영광을 얻을 시간이 되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처럼 자기의 목숨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그 목숨을 보존하고 영원한 삶을 누릴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는 사람은 나를 따라야 한다. 그리고 내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사람도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는 사람을 내 아버지께서 높여주실 것이다. 지금 내 마음이 몹시 괴롭다. 아버지, 이 고난의 때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할까? 아니다. 내가 이때에 온 것은 바로 이 고난을 겪으려는 것이다. 아버지,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십시오. 그때의 하늘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이미 내 영광을 드러냈고 다시 또 드러낼 것이다. 그곳에 있던 무리가 그 소리를 들었다. 어떤 사람들은 천둥이 울렸다고 말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천사가 그분께 말하였다고 하였다.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그 목소리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었다. 지금 이 세상이 심판받을 때이다. 이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 곧 사탄이 쫓겨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땅에서 들어올려질 때에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어 내게로 오게 할 것이다. 이것은 예수께서 자신이 겪을 죽음이 어떤 것인지를 귀띔해 주려고 하신 말씀이다. 무리가 말하였다. 우리는 율법서에서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사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어찌하여 사람의 아들이 들어올려져야 한다고 말합니까? 사람의 아들이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빛이 너희와 함께 있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니 어둠이 너희를 덮치기 전 곧 빛이 있는 동안에 걸어라. 어둠 속을 걷는 사람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그러니 빛이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에 빛을 믿어라. 그러면 너희는 빛의 자녀가 될 것이다.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그 자리를 떠나서 무리에게서 자신을 숨기셨다. 예수께서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보여주셨는데도 그들은 여전히 그분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이것은 예언자 이사야의 말을 이루려는 것이었다. 주님, 우리가 전한 말을 누가 믿었으며 주께서 보여주신 능력을 누가 보았습니까? 그들이 믿을 수 없었던 까닭을 이사야는 또 다른 곳에서 이렇게 말하였다. 주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무디게 하셨다. 그것은 그들이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여 내게로 돌아와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은 이사야가 예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말한 것이며 예수를 가리켜서 한 말이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유대의 지도자들 가운데에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았다. 그러나 그들은 바리새파 사람들 때문에 자기들의 믿음을 드러내놓고 말하지 않았다. 회당에서 쫓겨날 것이 두려웠던 것이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보다 사람이 주는 영광을 더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크게 외치셨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나만을 믿는 것이 아니다. 그는 실제로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다. 나를 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는 것이다. 나는 이 세상에 빛으로 왔다. 그것은 나를 믿는 사람은 아무도 어둠 속에서 살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내 말을 듣고도 나를 믿지 않는 사람을 심판하지 않는다.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나를 거부하고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심판할 것이 따로 있다. 내가 한 바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할 것이다. 나는 내 마음대로 말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말하였다. 아버지께서는 무엇을 말하고 또 그것을 어떻게 말할 것인지를 내게 다 일러주셨다. 나는 그분의 명령이 영원한 생명을 준다는 것을 안다. 그러므로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해 주신 대로 말한다.
주님의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443 54호이며 우편번호는 07582입니다. 출애굽기 제3장.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인 그의 장인 이드로 양떼를 치는 목자가 되었다. 그가 양떼를 몰고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갔을 때 거기에서 주님의 천사가 떨기 가운데서 이는 불꽃으로 그에게 나타났다. 그가 보니 떨기에 불이 붙었는데 그 떨기가 타서 없어지지 않았다. 모세는 이 놀라운 광경을 좀 더 자세히 보고 어째서 그 떨기가 불에 타지 않는지를 알아보아야 하겠다고 생각하였다. 모세가 그것을 보려고 오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떨기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그를 부르셨다. 모세가 대답하였다. 예,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신을 벗어라.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다.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는 하나님을 뵙기가 두려워서 얼굴을 가렸다.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이집트 사람을 손아귀 위해서 그들을 구하여 이 땅으로부터 저 아름답고 넓은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사람과 햇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이 사는 곳으로 데려가라고 한다. 지금도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는 소리가 나에게 들린다.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학대하는 것도 보인다. 이제 나는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게 하겠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겠습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셨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다음에 너희가 이 산 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냈다는 증표가 될 것이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고 말하면 그들이 저에게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을 터인데 제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나는 곧 나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나라고 하는 분이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고 하여라. 하나님이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여라. 이것이 영원한 나의 이름이며 이것이 바로 너희가 되도록 기억할 나의 이름이다.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일러라. 주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하고 말하면서 이렇게 전하여라. 내가 너희의 처지를 생각한다. 너희가 이집트에서 겪는 일을 똑똑히 보았으니 이집트에서 고난받는 너희를 내가 이끌어내어 가나안 사람과 햇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이 사는 땅, 곧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올라가기로 작정하였다 하여라. 그러면 그들이 너희 말을 들을 것이다. 또 너는 이스라엘의 장로들 데리고 이집트 임금에게 가서 히브리 사람의 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으니 이제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을 걸어가서 주 우리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니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고 요구하여라. 그러나 내가 이집트 왕을 강한 손으로 치지 않는 동안에는 그가 너희를 내보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나는 안다. 그러므로 나는 손수 온갖 이적으로 이집트를 치겠다. 그렇게 한 다음에야 그가 너희를 내보낼 것이다. 나는 이집트 사람이 나의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게 하여 너희가 떠날 때에 빈손으로 떠나지 않게 하겠다. 여인들은 각각 이웃에 살거나 자기 집에 함께 사는 이집트 여인들에게서 은부츠와 금부츠와 의복을 달라고 하여 그것으로 너희 아들, 딸들을 치장하여라. 너희는 이렇게 이집트 사람의 물건을 빼앗아 가지고 떠나갈 것이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오른손에 일곱 별을 쥐시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너가 한 일과 너의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 또 나는 너가 악한 자들을 참고 내버려 둘 수 없었던 것과 사도가 아니면서 사도라고 자칭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이임을 밝혀낸 것도 알고 있다. 너는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견뎌냈으며 낙심한 적이 없다. 그러나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그것은 너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너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내서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 너가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너의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그런데 너에게는 잘하는 일이 있다. 너는 니골라당이 하는 일을 미워한다. 나도 그것을 미워한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 읽어드린 말씀을 중심으로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무엇이든지 첫 것은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언제나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첫사랑도 계산되지 않는 순결한 그런 사랑입니다. 누구나 시작은 순수한 동기로 출발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여러 가지 이유와 동기가 부여되고 시작할 때의 단순성은 없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2절, 3절 말씀 중심으로 처음 행위를 잃어버린 모든 것들은 무용지물이라는 책망을 하십니다. 나는 너가 한 일과 너의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 또 나는 너가 악한 자들을 참고 내버려 둘 수 없었던 것과 사도가 아니면서 사도라고 자칭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이임을 밝혀낸 것도 알고 있다. 너는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견뎌냈으며 낙심한 적이 없다. 내가 너의 행위, 믿음의 행위겠죠. 또 사랑의 수고 두 가지를 알고 있다 말합니다. 힘을 떨어뜨리는 또는 벤 상처 같은 걸 수고라고 하는 코포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인내, 소망이 있어야 인내가 가능하겠죠. 즐거운 희망찬 그런 의미를 가지는 휘포모네라는 그리스어가 쓰였습니다. 지속하고 견딤을 의미합니다. 이 세 가지를 알고 있다. 다음으로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들을 드러낸 것과 또 너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안다고 말씀합니다. 이 내용은 바울에 의해서 칭찬받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과 일반입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매니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바울은 그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신앙의 중요 요소의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져 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를 알고 계신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이 참된 동기와 방법을 잃어버렸을 때는 더 이상 칭찬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4절의 말씀 중심으로 뿐만 아니라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에게 나무랄 것이다. 그것은 너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책망은 어떤 누구도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실은 책망이야말로 우리가 잘 소화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대부분은 경계와 책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특히 신약성경이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반드시 순종하면 복으로 결과되는 약속을 봅니다. 그러나 오늘의 시대에는 책망보다는 듣기 좋은 칭찬과 축복이 그것을 대체했습니다. 축복의 말씀은 우리의 신앙이 견고하면 귀 기울이지 않아도 되지만 책망은 반드시 달게 들어야 참으로 복된 신앙의 사람입니다. 듣기 좋은 말을 좋아하는 것조차도 말세의 징조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경계합니다.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디모데후서 4장 3절의 말씀입니다. 사악한 여우 같은 헤롯조차도 세례 요한의 말을 경청했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라라 마가복음 6장 20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구약의 위대한 성군들도 선지자의 책망에 귀 기울일 줄 아는 신앙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책망을 기뻐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절망으로 들어갔습니다. 주님께서는 절대로 아무나 책망치 않으십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히브리서 12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너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요한계시록 3장 19절이죠. 그러므로 책망받는 그 자체는 오히려 복된 것입니다. 괜히 나만 미워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들으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책망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세 번째로는 5절 말씀 중심으로 방법과 형벌을 일러주십니다. 그러므로 너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내서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 너가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너의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또 하나의 사랑입니다. 어느 부분이 어디에서 잘못되어졌는가를 찾아야 합니다. 어디에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했거든요. 처음 행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회개와 역추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과거에 지나온 삶의 발자취들을 되돌아보는 겁니다. 우리의 열심과 충성, 건전한 신앙이 어디에서 중단되었는가를 반드시 확인해야만 합니다. 내가 무엇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되었는가? 우리가 바탕에서 벗어나 있다면 분명히 어느 시점이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찾아 회복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원만히 회복할 수 있을 겁니다. 왜 그렇게 했었는가 하는 동기를 찾아 치료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잃어버린 처음 행위를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프로토스, 최상의 시간, 장소, 순서 혹은 중요성에 있어서 먼저 시작, 중요한 것들 얘기하고 모든 것보다 먼저 마태복음 20장 8절 같은 경우입니다. 처음은 행위에 있어서 처음, 그 자체를 말하기도 하지만 아직 변질되지 않은 순수함을 의미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요한 사도를 통하여 당부하는 처음 사랑이나 처음 행위는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죽을 듯 살 듯 충성하던 그런 것이기도 하지만 예루살렘에 탄생한 처음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라는 말씀으로도 이해를 해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서신이 개인을 향한 것이기보다는 교회를 향한 말씀이라는 데서 더욱 그렇습니다. 변질되지 않은 가르침, 사랑이 충만한 봉사와 희생,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성령의 의지에 철저하게 복종하는 신앙,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선포, 전도 같은 거죠. 영과 진리의 예배와 교제 등등 지금 지구상의 모든 교회가 잃어버린 처음 사랑이나 처음 행위가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이때부터 처음 행위를 당부하시는 것을 보면 벌써 1세기 말부터도 초대교회의 모습에서 조금은 일탈된 것을 경계하시는 음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은 거둬질 것이라고 경계하십니다.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가서 너의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5절 하반절이죠.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시편 7편 12절이죠.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누가복음 13장 3절과 5절에 나타납니다. 다만 너의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말 진노를 너에게 쌓는도다. 로마서 2장 5절입니다. 이만큼 회개는 중요한 거지요. 네 번째로는 7절의 말씀 중심으로 이것은 성령의 음성이기 때문에 천국과 관련된 우선순위입니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나 들을 수 있는 소리가 아닙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귀를 갖지 않은 사람도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는 모든 사람이 다 가진 것이 아님을 우리는 경계로서 생각해야만 합니다. 또 성령의 음성이라고 말씀하시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요즘 국회의원 부적격자, 피선거권의 부적격자 명단이 공개되는 것을 보는데 천국 부적격자 명단이 공개된다면 어떨까 싶습니다. 하나의 선택이 있을 뿐입니다. 들을지어다 또는 이기는 그에게는 이라는 말들입니다. 반드시 들어야 되는 다른 선택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겨야 되는 거지요. 이 약속의 말씀을 듣는 것도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여기도 싸움이 있습니다. 이기는 그에게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음성을 듣는 자에게는 엄청난 약속이 다시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의 음식은 결국 육신의 건강을 위한 것이지만 영원한 생명을 부지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야말로 우리를 영원 속에 살게 하실 귀한 양식인 거지요. 가장 우선순위로 들어야 할 약속인 겁니다. 무엇이 이것보다 더 긴박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일생에 있어서 영혼에 관련된 것보다 긴박한 것은 사실 없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이런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사는 것이 먼저이고 모든 일들은 생명이 있고 나서 그 다음입니다. 우리 믿음이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찾아서 어디서 떨어졌는가만 찾으면 회복은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반드시 회복해야 하겠고 이것이 가능할 수 있도록 기도와 열심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하셨네. 왜 날 사랑하나. 죄 용서 받을 수 없었는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함께 묵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는지라. 마태복음 28장 6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안식 후 첫날 새벽녘에 예수님은 무덤을 찾아온 여자들에게 전해준 천사의 말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 그들은 안식일에는 쉬고 미처 못다한 장례일을 마치기 위해 안식 후 첫날 무덤에 왔습니다. 그런데 무덤 입구에 있던 돌이 굴러져 있고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주님의 몸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예수님 무덤을 찾아왔던 여자들은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을 사도들에게 말하기 위해 사도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여자들이 말한 것을 확인하기 위해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 곁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부르기 전까지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형제들에게 그가 살아나셨고 아버지께로 올라갈 것이라고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곧 이 말씀을 실천에 옮겼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여자들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아마 막달라 마리아도 거기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는 소식은 십자가 사건 후에 절망에 사로잡혀 있던 사도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곧 다른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엠마오로 가는 시골길에서 주님이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것과 개바에게 나타나신 사건들입니다. 여기서 개바는 베드로를 의미합니다. 그날 밤 문을 닫은 방에 모였던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은 깜짝 놀랐지만 그 몸의 상처를 보고 앞에 서 계신 분이 그들과 같은 육체를 가진 주님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생선을 잡수심으로써 살과 뼈가 없는 영이 아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누가복음 24장 43절에 나옵니다. 이제 사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더 이상 의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도마는 다른 제자들이 주를 보았다고 말할 때에도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다고 했습니다. 그의 이 말은 요한복음 20장 25절에 나옵니다. 그로부터 한 주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이번에는 도마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도마에게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때 도마는 예수님을 향해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도들이 의심해서 믿음으로, 특히 도마를 변화시킨 이 사건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일곱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산 위에서는 열한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500명이 넘는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고 그 후에 야고보에게도 보이셨습니다.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6절과 7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지 40일 후에 하늘로 승천하실 때 마지막으로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말씀하시고 마지막으로 축복의 말씀을 하시면서 하늘 구름 속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눈에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14절부터 17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속죄하기 위해 십자가 위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후에 무덤에서 일어나신 것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속죄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정복할 힘이 없는 자에게는 우리 죄를 용서할 능력도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빈 무덤의 빛을 통해서만 십자가의 중요성은 부각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정복하셨다면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들의 죽음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이 영생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은 예수님의 부활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가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옛 언약과 그 율법도 그 역할을 다했음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을 1500년 동안 지배했던 모세의 율법은 갈보리 언덕 위에서 끝이 났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이 말씀이 골로새서 2장 14절에 나옵니다. 그때부터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인류는 그리스도의 시대에 살고 있으며 신약성경에 기록된 그리스도 법 아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대사명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이 사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는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에게 유대 땅으로만 다니면서 전도하라고 하셨지만 지금 그가 주시는 대사명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럼 대사명에 대한 복음서들의 기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 나오는 대사명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번에는 마가복음 16장 15절과 16절에 나오는 대사명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다음은 누가복음 24장 46절부터 48절에 나오는 대사명입니다.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럼 이번에는 이 사복음서에 나오는 대사명을 대조하면서 요약해 보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마가복음. 너희는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믿고 세례받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누가복음.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를 모든 족속에게 전파하라. 이상 세 복음서에 나오는 대사명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가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라. 믿고 회개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스도교는 앞으로 나아가는 종교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인을 위해 죽으셨고 장사 되셨으며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전파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전한 것은 그리스도였습니다. 정치나 과학이나 경제를 전한 것이 아닙니다. 이 복음은 또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어야 합니다. 모세의 율법과는 달리 복음은 인종이나 국가를 초월하여 예수님을 그들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 대사명을 통해 주어진 구원의 조건은 대단히 단순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주라고 했습니다. 이렇듯 그리스도께서 대사명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죄사함의 복은 세례의 결과로서 이루어집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에서 예수님은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대사명에는 그리스도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개종자들을 가르치는 것도 포함됩니다. 잃어버린 자가 어떻게 그리스도에게 나올 수 있는지 보여주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상급을 받기 위해 어떻게 주님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배워야 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죽게 드리니 찬양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